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배 부름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바로 구약의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무리들에게 천국은 이미 왔으며 그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침노당하는 천국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의 이 진리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보이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그 당시 무리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지 마땅한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진리에,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바르게 독려를 해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책망하심과 회개에 대한 독려를 하시는 것에서 이 말씀을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는 카이로스의 말씀,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말씀,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라는 것과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성자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였죠? 구원은 사람의 반응 이전에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독려하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맞지만요, 구원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고 못 듣는 자는 심판받는 것인데, 이 구원과 심판의 이 기로에서 모든 것이 아들의 선택하심에 달렸다라는 그 말씀에서만 이 내용이 끝났다라면 어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온전히 기대를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정말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권 사고 결과를 기다리듯이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닐까를 그냥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려나 그냥 막연히 걱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인 주님의 그 선택에 들어있지 않다라면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노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 무력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는 막연히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작정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오는 자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그저 우리에게 가벼운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런 삶의 방향성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 외치면서 막연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막연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를 분명히 설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자를 쉬게 하실 것임도 분명히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긴장을 잘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균형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끝없는 게으름과 허무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 부인할지 몰라도 사실 자신이 진짜로 믿는 바,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믿는 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이해로만 치우친 불균형한 상태라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게으름일 수밖에 없고 허무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죄인에게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략하고 주님에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청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마치 내 결단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기로 결정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요,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열심에 따라서 열심히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아닐 때는 지옥 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긴장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물론 이 둘의 조화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둘의 조화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밸런스 있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이건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르게 영원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작정을 하신 것을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이뤄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시간 안에서만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저 그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영원과 시간이라는 두 차원을 주관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작정하신 것을 시간 안에서 완벽히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우리 수준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과 시간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원 가운데 하신 작정을 시간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방법이 명령하심과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시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어진 명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건 단지 알게 된 사실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직접 주신 그 명령을 듣고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창조주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피조물의 그 자리가 다르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수고한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주 고나고 지치고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진자들이란 말은요, 여기서는 사실 수동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수동의 의미로 쓰여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나옵니까? 다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누구죠? 사실 모든 죄인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짐에 눌려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해 건강을, 돈을,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사실 해결책이 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짐으로 지워지게 되고 평생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주께서는 모두에게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에 반응하여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게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실 매우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무리한 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오면 또한 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예, 너무 쉬운 명령이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것에 쉽게 순종을 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커녕 소수의 사람만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단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중에 대부분이 스스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로 생각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아예 모름에도 매우 활기차게 살아가고 매우 의미 있어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그 목표를 항상 높게 잡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것을 이 자신을 유지시켜주는, 자신을 살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복음으로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만 벌면 나는 행복할 거다.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는 그 거짓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견딜 가짜 힘을 얻어낸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들의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소리문답 때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진짜 힘이 될 수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목표들은 사실 그들을요 더 수고하게 만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쉬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미 다른 위로의 근원을 각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장터에서 반응이 없는 그 아이들처럼 주님의 초청에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 자신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임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께로 가서 거기에 약속된 쉼, 거기에 약속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자신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임을 아는 자들만 알아듣고 주께 나아가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침노당하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분명히 성도는 그런 광야를 지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 방치되지 아니하고 참 성막이 제공하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차별적으로 누리는 하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요, 자, 이것이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약속이 된 것인데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요, 이 안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은요, 원어로 보면 사실 이 순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거의 영어로 띄워놨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뭘 생각합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셨으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주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에게 배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쉬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되면 그게 바로 쉬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게 쉬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영어로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요, 사실 이 두 명령, 나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워라라는 이 두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주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For라고 되어 있죠. 즉 왜냐하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면 멍에를 맨 나는 너희가 배워야 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유는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온유하시고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의 온유하시고 이 겸손하신 성품이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걸까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온유한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서 그 온유함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의 온유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때 제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구체적인 것은 팔복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이 주님의 온유함, 복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의 그 온유함은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게 단지 그냥 착하기만 한 그런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성경에서 모세를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모세가 그냥 무작정 아무 화도 안 내고 너무 착하게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었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따르는 지극히 온유한 모습을 모세가 보였으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서는 격렬히 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죠. 모세의 삶이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겸손함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히 하나님 아래에 서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은 물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인 나의 멍에를 메라를 보면요. 지금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는 봤는데 이어지는 말씀인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멍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 멍에는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소와 나귀가 메는 그러한 멍에인데요. 그냥 한 마리가 그 멍에를 메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러한 멍에가 아니고요. 두세 마리가 한 조로 끌고 가는 그런 멍에였어요. 그 당시 그곳에서 쓰는 멍에는 그런 멍에였다는 거죠. 그런 멍에인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셨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개별적으로 너희 알아서 메라라고 그냥 개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끄시는 그 멍에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멍에를 같이 맨 상태에서 주님께 배우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멍에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는 언제나 그 참된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멍에이기 때문에 결국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멍에를 우리 힘으로 나의 힘과 의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께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께 배우며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멍에를 주님 안에서 같이 메고 거기서 배우며 광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는 길과 그리고 그 멍에가 나아가는 목적 지점에는 항상 진짜 쉼,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완벽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멍에에 편승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멍에를 메고 가는 중에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안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은 우리 힘으로 찾아내고 쟁취해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뜻에 철저히 순응하시는 그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거기서 주님을 보고 배우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멍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아래 눌려있는 상태로 각자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그 멍에를 힘겹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성도에게 제시하시는 멍에는 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다른 멍에와는 다르게 주님과 같이 메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멍에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실제로 메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메보면요, 주님과 같이 메고 주님이 밀고 나가시는 멍에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메게 되면 사실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를 들어보면 이사할 때 우리가 이사할 때 아주 매우 무거운 짐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무거운 짐을요, 같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큰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아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와서 같이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분명히 그 짐에 같이 손을 대고는 있지만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아니죠. 겉보기에는 같이 드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아주 가볍게 느껴지든지 심지어는 그냥 내가 손만 얹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는 주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메시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워 보이는 멍에를 쉽고 가볍게 느끼며 다른 말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도를 초청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맞이하는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막이신 주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봐야 살았던 것처럼 환난 중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와야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멈추고 오히려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본 대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좀 그냥 막연히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제적인 고난들은요. 주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나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꽉꽉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보이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냥 막연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실제 삶에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오로지 나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삶일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멍에를 메고 그와 동일한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요. 가깝다고 생각될 때는 안심하고 멀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같은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 전 지구적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맞다라면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며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니 됐다. 그렇게만 하고 끝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와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매우 막막해 보이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은 지금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겠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념적인 예수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복음을 안다라고 외치며 살아왔는데 막상 위기 상황이 되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것은 절대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나만 살겠다고 그냥 꽁꽁 싸매고 정말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깨서 형제 자매를 먹이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봄으로써 이 어둡기만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죠, 요새.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신 분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리고 뭐 지인이 죽고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도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고 이런 너무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극도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생히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그러한 귀한 체험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늘 내 마음대로 나의 육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늘 짊어지고 살았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오라라고 하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도 게으르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종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그저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지식노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을 더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을 그냥 나의 것으로만 사유하는 그러한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치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부족한 이웃을 희생 가운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